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 가서 주방장이 정말 혼신을 다해 구운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를 딱 주문했습니다.
네, 뭐 아주 비싸고 맛있는 요리겠죠.
그런데 다 먹고 나서 계산서에 찍힌 금액을 보니까 그게 고작 150원인 겁니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식당이 파산하려고 작정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꼼수가 숨어 있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아,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그 최첨단 기술 시장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돈 150원, 아니 달러로 치면 딱 14센트짜리 초저가 AI가 글로벌 기술 패권의 판을 완전히 막 뒤흔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비용이라는 변수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기술 전쟁의 아주 핵심적인 트리거가 되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어떤 신기술이 나왔다 이런 거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AI 모델, 반도체, 로봇, 그리고 거대한 자본시장이라는 이 네 개의 전선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떻게 서로의 목줄을 지려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지 그 복잡한 체스판의 이면을 들여다볼 겁니다.
네, 겉보기엔 그냥 기술 뉴스 같지만 사실 엄청난 전쟁터죠.
자, 본격적으로 펼쳐볼까요? 오늘 저희가 이 방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 분석할 핵심 자료는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이 제공하고 직접 커멘터리까지 작성한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2020년 8월 2일자 보고서입니다.
네, 오늘 자료를 보면 겉으로는 정말 화려한 기술 발표가 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대국들의 절박함 그리고 아주 치밀한 수싸움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전선인 그 소프트웨어와 AI 모델 이야기부터 바로 해보죠. 최근 중국 AI 기업들의 기세가 와, 이거 진짜 도를 넘었다 싶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특히 그 딥시크라는 기업이 내놓은 V4 플래시 0731 모델의 성과를 보고 다들 경악했잖아요.
네, 업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이 모델이 흥미로운 건 처음부터 막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다시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 건가요?
사후 학습이라고 해서, 즉 뼈대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디테일만 살짝 가다듬는 과정만 거쳤는데 지능지수가 40에서 50으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AI의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점수도 1189에서 1559로 수직 상승을 했어요.
와, 수직 상승이네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강력한 모델을 상업적 제약이 전혀 없는 MIT 라이센스로 전 세계에 그냥 쿨하게 풀어버렸다는 거고요.
맞아요. 누구나 공짜로 가져다 쓸 수 있죠.
게다가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가격 문제요. 현재 업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GPT-5.6 루나 모델이랑 성능 점수는 딱 1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100만 토큰을 처리하는 비용이 단 $0.14입니다. 미국 경쟁사 대비 60%나 저렴해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좀 강한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우리가 알기로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데 막 수백억, 수천억 원이 든다는 건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성능은 미국 최고 수준인데 가격은 14센트다. 중국 기업들이 단순히 시장을 장악하려고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이른바 출혈 경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적 돌파구를 찾아서 진짜로 원가를 낮춘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지점이네요. 겉으로 보면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미국을 완전히 압도한 것처럼 보이죠. 영상 생성 AI를 만드는 미니맥스라는 곳도 H3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이게 2K 화질에 좌우 입체 음향까지 완벽하게 맞추면서 비용은 경쟁사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3분의 1이요? 진짜 엄청나네요.
네네. 소비자용 챗봇 더우바우를 만드는 바이트댄스도 이런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웠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026년 중반 기준으로 미국 기업들의 B2B AI 토큰 사용량 중 최대 46%를 이 중국산 모델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안방을 절반 가까이 잠식한 거죠.
와, 46%면 이거 이미 미국 기업들의 업무 절반이 중국 AI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네요. 이쯤 되면 사실 중국이 AI 전쟁에서 완전히 승기를 잡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킬레스건이요? 아니, 저 정도 점유율과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졌는데 무슨 약점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깃허브를 통해 아주 민감한 음성 파일 하나가 유출되는 파문이 있었습니다. 방금 극찬하셨던 그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이 비공개 투자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었죠.
창업자가 직접 무슨 말을 한 건가요?
공식 석상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늘 우리는 중국산 자체 칩으로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다, 미국의 제재는 소용없다 이런 서사를 퍼뜨려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밀실에서 창업자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현재 자금과 컴퓨팅 파워에서 미국의 화관이 뒤진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전부 엔비디아 칩을 구하는 데 쓰겠다. 웃돈을 줘도 좋다. 이렇게 실토를 한 겁니다.
세상에, 아니 겉으로는 막 우리 자체 기술로 다 했다면서 큰 소리 쳤는데 뒤에서는 제발 엔비디아 칩 좀 구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짚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후 학습만으로 모델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역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탄생시키고 구동할 물리적인 두뇌, 즉 고성능 반도체 칩이라는 하드웨어 공급이 꽉 막혀있다는 사실이 중국 AI 산업의 가장 뼈아픈 병목 현상이라는 걸 창업자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아, 뼈아픈 병목 현상이요.
비유를 하자면 최고급 페라리 스포츠카를 설계할 능력은 있는데 정작 연료통에 넣을 기름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하, 그래서 가성비가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일단 마구 뿌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억지로라도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거군요. 자, 그럼 칩 부족이 최대 약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중골이 가만히 손 놓고 기름통이 마르길 기다리진 않겠죠. 대체 어떻게 이 하드웨어 병목을 뚫어내려는 건가요?
여기서 바로 중국의 구원투수 화웨이가 등판을 합니다. 화웨이가 차세대 AI 학습용 칩인 어센드 950DT를 8월 중에 클라우드에 먼저 탑재하고 4분기에 정식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스펙을 보면 메모리 대역폭이 초당 4TB고 칩끼리 연결하는 속도가 전작보다 2.5배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 대역폭이 초당 4TB요? 숫자가 커서 엄청난 건 알겠는데 이게 막상 AI 학습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AI 학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칩과 메모리 사이로 끊임없이 실어 나르는 작업이거든요. 아무리 칩의 연산 능력이 뛰어나도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길이 좁으면 칩은 데이터가 올 때까지 그냥 놀고 있어야 해요.
아, 길이 막히면 차가 못 달리는 것처럼요.
그렇죠. 대역폭이 초당 4TB가 됐다는 건 그동안 2차선 비포장 도로로 데이터를 나르던 걸 100차선짜리 초고속 아우토반으로 뻥 뚫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교통체증 없이 빛의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AI가 굶지 않고 미친 듯이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 데이터에 꽉 막힌 혈관을 뚫어줄 새 심장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아까 말한 딥시크 차기 버전이 이 화웨이 칩을 쓴다는 소문이 도는 거고요. 게다가 화웨이뿐만 아니라 캄브리콘이나 비런 같은 이른바 중국의 2군 AI 칩 팹리스 업체들도 칩 성능을 엄청 끌어올리며 매출 1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 가까운 실적을 돌파했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자체 칩 개발이라는 게 아우토반을 뚫는 수준의 아주 고도의 기술인 만큼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은 그 엄청난 자금을 대체 어디서 끌어오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미국은 보통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을 대주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지금 미국의 촘촘한 제재 때문에 외부 투자도 꽉 막혀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답이 중국 자본시장에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주는데요. 최근 몇 달간 중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장 러시와 거액의 투자 유치가 그냥 단순한 개별 기업의 호재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치밀한 작전이라는 겁니다.
국가 차원의 작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키미 K3 모델로 유인한 문샷 AI라는 기업이 최근 한 번에 무려 35억 달러, 한화로 치면 약 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홍콩 IPO까지 추진하면서 기업 가치를 350억 달러로 확 끌어올렸죠. 또 중국 메모리 반도체의 희망으로 불리는 CXMT는 과창판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폭등해서 시가총액 3.3조 위안, 무려 세계 24위 규모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유니트리와 아지봇 같은 기업들도 줄줄이 상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 잠깐만요. 과창판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과창판은 쉽게 말해서 중국판 나스닥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춰준 특별한 주식시장이죠. 해외로 빠져나갈 돈이나 갈고 잃은 국내 자본을 이 과창판으로 몰아넣어서 기술 기업들에게 총알을 팍팍 대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문샨 AI에 5조 원이 몰리고 CXMT가 시총 3.3조 위안을 찍은 게 단순히 시장의 자연스러운 평가가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문샨 AI에 돈을 댄 주요 투자자가 바로 국가인공지능 산업투자기금입니다. 아까 말한 딥시크의 투자한 곳과 똑같은 국가주도 펀드죠. 즉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거대한 펀드로 마중물을 붓고 자본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민간의 막대한 돈까지 기술 기업들에게 융단폭격처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와, 융단폭격이요?
네, 하드웨어라는 꽉 막힌 병목을 국가 자본의 힘으로 강제로 뚫어버리겠다는 아주 독한 의지인 거죠.
진짜 스케일이 살벌하네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중국이 저렇게 국가적인 자본을 쏟아부으며 자체 칩까지 만들어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데 당연히 등골이 서늘해지겠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어전의 스케일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미국의 견제가 단순히 관세를 매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입체적인 3연타, 아니 4연타 제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비유가 적절할까요? 과거 중세시대에 적의 성을 함락시키는 공성전과 아주 비슷합니다. 미국은 지금 네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공성전이요? 와, 어떻게 조여오고 있는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보급노차단, 즉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기존의 수출 통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의 문을 봉쇄하는 건데요. 바로 로봇 수입 금지 조치죠.
아, 맞아요. 미국 FCC가 유니트리나 화웨이 같은 중국산 인간형 로봇과 로봇계의 신규 수입을 즉각 금지해버렸습니다. 이유가 국가 안보 위협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 나르고 춤추는 귀여운 로봇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게 사실 좀 너무 과민 반응 아닙니까?
겉보기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타당한 공포입니다. 실제로 유니트리 로봇에서 블루투스를 통해 누구나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 권한, 즉 루트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유니폰이라는 취약점이 발견됐거든요.
잠깐, 루트 권한을 뺏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로봇의 뇌를 100%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중국산 로봇계가 미국의 MIT나 프린스턴 같은 주요 대학 캠퍼스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블루투스로 그 로봇에 접속해 뇌를 해킹하면 이 로봇은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캠퍼스 와이파이에 몰래 접속하는 트로이의 목마로 돌변하게 됩니다.
헐, 트로이의 목마요?
네, 로봇을 숙주 삼아서 원바이러스처럼 대학 네트워크 전체, 나아가 미국의 핵심 연구 서버까지 순식간에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눈이 뒤집힐 일이죠.
와, 그냥 귀여운 장난감 로봇 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미국 한복판을 걸어다니는 해킹 터미널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세 번째 포위망은 뭡니까?
세 번째는 전서구 요격, 즉 스파이 색출입니다. 바로 모델 증류 주소죠. 미상무부가 문샷 AI를 정조준에서 조사에 착수했어요. 문샷 AI의 인기 모델인 키미 K3가 미국의 엔스로픽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든 페이블 5 모델의 기술을 훔쳐갔다는 의혹입니다. 백악관 관리가 직접 나서서 문샷 AI가 태국에 있는 엔비디아 서버를 통해 우회 접근했다고 아주 콕 집어 저격을 했죠.
청취자분들도 이 모델 증류라는 단어가 좀 낯설 텐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게 고도화된 AI 표절인가요? 아니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꺼내든 새로운 무기인가요? 단순히 오픈소스 코드를 좀 가져다 쓴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도둑질을 한 건가요?
쉽게 비유하자면 시험 부정행위와 아주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선생님 모델, 즉 미국 AI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수조 원을 들여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학습을 했죠.
네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 모델, 즉 중국 AI가 스스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선생님 모델에게 수백만 개의 질문을 던진 뒤에 그 정답만 쏙쏙 베껴서 달달 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류기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뼈 빠지게 공부하는 과정은 싹 다 건너뛰고 천재가 풀어놓은 정답지만 복사해서 마치 자기 실력인 것처럼 꾸민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게 불법인가요? 예전에는 API 같은 걸로 서로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게 업계 관행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과거엔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잖아요. 단 15일 만에
미국 최고 모델과 똑같은 성능의 중국 모델이 툭 튀어나오니까 미국은 자국 기업이 수조 원을 들여 만든 지식의 정수가 헐값에 중국으로 흘러가는 걸 이건 명백한 기술 탈취자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린 겁니다. 원자료를 보면 미국은 너희 베꼈지 하면서 강하게 의심하고 중국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다, 우리 자체 실력이다 라며 양측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진짜 치열하네요. 그럼 공성전의 마지막 네 번째 타격은 뭡니까? 금고를 아예 얼려버리는 건가요?
네, 바로 금융과 안보를 엮은 제재입니다. 앞서 중국 반도체 기업 CXMT가 상장하자마자 3.3조 위안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과창판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미 의회에서 중국 정부가 군사자산을 지원하려고 인위적으로 IPO 주가를 띄웠다. 이러면서 CXMT가 만드는 DRAM 칩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는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금줄 자체를 말려버리겠다는 계산이죠.
이야, 정리해보면 칩 보급로 끊고 로봇이라는 트로이목마 막아내고 정답지 베끼는 거 감시하고 마지막으로 돈줄까지 얼려버리는 완벽한 사면 포위망이네요. 그럼 성안에 갇힌 중국은 그냥 가만히 굶어 죽기를 기다리나요?
당연히 거센 반격에 나섰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런 조치들을 AI 패권주의라고 명비난하면서 이른바 거울상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거울상 규제요? 거울처럼 똑같이 반사해서 돌려준다는 뜻입니까?
정확히 그겁니다. 미국이 첨단 칩과 장비를 못 팔게 하니까 중국도 그래 그럼 우리도 첨단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 그리고 칩 설계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걸 막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 기업들이 대만에 TSMC 같은 해외 파운드리 공장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 중이에요.
네. 아니 잠깐만요. 중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칩 제조사인 TSMC를 못 쓰게 막는다고요? 그건 미국한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자국 기업들 목을 조르는 자해 행위 아닙니까?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외부 의존도를 강제로라도 0으로 만들고 캄브리콘이나 화웨이, SMIC 같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만으로 성안에서 완벽한 자급자족을 이뤄내겠다는 아주 독한 결심입니다. 결국 전 세계 기술 생태계라는 거대한 대륙이 두 개의 쪼개진 섬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역사적인 단층선 위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숨막히는 공성전과 체스게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 쪼개지는 두 섬 사이에서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 아주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굵직한 사건 하나가 한국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최근 엔비디아와 SK그룹이 무려 5천억 달러, 하나로 600조 원이 훌쩍 넘는 AI 인프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메모리를 장기 공급하고 SK텔레콤은 2기가와트급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잠깐만요. 2기가와트요? 제가 알기로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두 개가 만들어내는 전력이 2기가와트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에 원전 2개 분량의 전기가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규모의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사실상 한국의 핵심 반도체와 통신 인프라가 미국 주도의 엔비디아 생태계에 아주 깊숙하고 단단하게 결박되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우리는 이미 미국이라는 배에 아주 무거운 닻을 쾅 내렸군요. 그런데 아까 딜레마라고 하셨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닻은 확실히 내렸는데 건너편에서 너무 달콤한 유혹이 손짓하고 있거든요. 당장 4분기부터 성능이 크게 개선된 화웨이의 어센드 AI 칩이 한국 시장 진출을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중국산 오픈소스 AI 모델들도 넘쳐나고요.
아,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혹하겠네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급한데 이 14센트짜리 초저가 AI나 장비를 싹 도입해서 원가를 확 낮추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가 과연 쉽겠습니까?
아, 진짜 엄청난 딜레마네요. 싸다고 덥석 중국산 모델을 썼다가 만약 그게 아까 말한 모델 증류로 남의 걸 훔친 모델로 판명나서 미국 제재 명단에라도 딱 오르면요?
그러면 그 기술을 가져다 쓴 한국 기업의 제품도 하루아침에 미국 시장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미국의 그 비싸고 훌륭한 칩과 모델만 고집하다가는 제품 단가가 너무 높아져서 글로벌 가격 경쟁력에서 뚝 밀려버리고요.
미국의 분노를 살 것이냐, 아니면 막대한 원가 부담에 짓눌릴 것이냐,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이 모든 긴장감은 결국 9월 24일에 열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최고조에 달할 겁니다.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바로 AI거든요. 미국은 35개국을 규합한 팍스 실리카 동맹을 밀어붙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29개국이 모인 와이코라는 연대를 띄웠습니다.
팍스 실리카, 와이코요. 아니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외계 연합군 이름 같은데요. 정확히 뭡니까?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을 통해 미국 주도의 평화, 즉 글로벌 공급망 통제를 완벽히 이루겠다는 동맹이고요. 와이코는 중국 주도의 세계 AI 협력기구로 개발 도상국들에게 저렴한 AI 인프라를 맞갈아주며 세력을 규합하는 연대입니다. 이 두 거대한 블록이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쾅 하고 부딪히는 거죠. 양쪽 진영 모두의 반도체를 팔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이 회담 결과에 따라 엄청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겁니다.
진짜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는 판세네요. 자,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실타래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내용의 핵심은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에 아주 명료하게 관통되어 있습니다. 현재 판세는 명확해요. 미국은 칩 수출 통제, 모델 중류 조작, 로봇 수입 금지, 그리고 금융 제재라는 네 방향의 공성전으로 중국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본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거울상 규제로 배수의 진을 치면서 화웨이의 새 칩으로 하드웨어 병목을 뚫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죠.
네, 결국 그 14센트짜리 천재 소프트웨어가 살아남느냐 마느냐는 화웨이가 그 4테라바이트짜리 칩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뽑아내느냐에 달렸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오늘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책상 위로 직결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원자료를 보면 중국 베이징시에서 사람 대신 일을 처리해주는 스마트 에이전트 생태계에 엄청난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세계 최초로 서로 다른 AI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소통하는 지능체 상호 연결 국가 표준 7건을 전격 제정했어요. 우리는 지금 누가 더 빠르고 좋은 칩을 만드느냐 여기에만 시선을 다 뺏겨 있지만 만약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대화하고 문서를 주고받는 표준 통신 규격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휴, 생각만 해도 파장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비용을 좀 아끼려고 아주 똑똑하고 저렴한 외국산 AI 비서를 도입했습니다. 내 일정 관리, 회사의 중요 문서 번역, 복잡한 재무 데이터 처리까지 다 맡겨놨죠.
네네, 아주 편리하게 잘 쓰고 있겠죠.
네네, 아주 편리하게 잘 쓰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대국 간의 제재가 팍 발동되면서 그 AI가 하루아침에 강제 종료된다면요. 당장 내일 아침 열려야 할 중요 회의 자료가 모두 목통이 된 노트북 화면을 마주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은 이미 태평양 너머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책상 위 키보드 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거시적인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이 개인의 가장 내밀한 업무 환경까지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소름돋는 화두네요. 시야를 확 넓혀주는 훌륭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고민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날카로운 통찰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